요한계시록 22장 오늘 7절에서 17절까지 그리고 20절, 21절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보고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책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나중이여 시작과 끝이라.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같이 앉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으로 전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이제 새 창조, 저희의 영원한 구원도 말씀으로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벌써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창조된 우리들이 이제 말씀을 통하여 더욱 자라나 예수님을 닮아가게 이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듣고 믿음 자라게 하시고 더욱 예수님 닮아가는 저희들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홀로 모든 영광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희가 22장 6절서부터 21절을 이것이 이렇게 깨끗하게 탁탁 잘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 네 가지 제목을 가지고 이 구절들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그 우리가 배워할 내용들이 굉장히 기본적인 내용들이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끝내면서 참으로 성경의 그 기본된 내용들, 그런 것들을 저희에게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며 성경을 끝내시고 계십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말씀, 참되고 신실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쓰여졌고 지금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는가,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두 가지 반응을 우리가 보았는데 오늘은 14절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4절, 15절을 먼저 읽고 시작합니다.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 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지금 요한계시록을 통해 천국을 보고 있고 하나님의 성을 보고 있습니다. 기독교에서 최고로 중요한 그 문제는 이 천국에, 즉 이 하나님의 성에 들어가는 것이냐 아니면 못 들어가는 것이냐 이것입니다. 사실 기독교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되는 것이냐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 것을 약속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 즉 천국에 가느냐 안 가느냐 못 가느냐, 기독교에 있어서 최고로 기본적인 근본적인 그런 문제입니다.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는 것인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 것인가? 어떻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또 성경 전체에 나오는 영원한 복을 받게 되는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을 보고 그분과 영원한 기쁨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것이냐? 이것이 기독교가 다루는 문제입니다. 참 기본적인 것이고 여러분이 저하고 멤버십 클래스 할 때 계속 듣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 복음은 들을수록 좋습니다. 참 저도 아이를 키우면서 많은 것을 느끼고 배우고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 아이들이 어렸을 때에 무슨 비디오를 본다든지 아니면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나 해주면 그것을 계속해서 듣고 싶어하고 계속해서 보고 싶어합니다. 지겹도록 다시 보고 다시 보고 또 다시 들어도 또 들려달라고 하고 또 보여달라고 합니다. 그만큼 그들에게 너무나 재미있는, 너무나 좋은 그런 것입니다. 복음이 여러분과 저에게 그렇습니다. 또 들어도, 또 들어도, 또 듣고 싶습니다. 예수님, 그분이 이루시는 구원, 저희에게는 수없이 들어도 또 듣고 싶은 내용인데, 이 인간의 역사가 시작된 후로 이 구원의 문제를 인간들은 이제 이해하고,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자기 멋대로 이해하고,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런 구원에는 관심이 없고 하는 이런 세상 역사가 지금까지 계속 내려오는데, 그러나 항상 이 구원을 얘기할 때 그 중심 내용이 뭐였냐 하면 구원을 행위로 얻는 것이냐 아니면 은혜로, 그리하여 믿음으로냐, 이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얻는 것이냐, 행위냐 아니면 은혜냐. 그런데 이 세상 모든 종교 그리고 잘못된 기독교, 구원에 있어서 다 행위 원리를 주장합니다. 로마서 11장 6절에 행위와 은혜는 반대말이라 성경이 가르칩니다. 제가 여러분께 로마서 11장 6절을 읽어드리겠는데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성경은 행위면 은혜가 아니고 은혜면 행위가 아니다 이렇게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행위를 얘기하면서 은혜를 얘기합니다. 잘못 가르치는 것이죠. 어떻게 행위를 얘기하며 은혜를 얘기합니까? 그런데 그런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저도. 시큰 행위 얘기하면서 그리고 끝에 가서 은혜랍니다. 아니에요. 성경이 뭐래요?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즉 행위면 은혜가 아니고 은혜면 행위가 아닙니다. 바로 이것으로 참 기독교냐 아니면 거짓 종교냐가 구분되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심각한 내용입니다. 내가 지금 믿는 것이 참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진리냐 아니면 거짓이냐가 바로 지금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은혜냐 행위냐 이것으로 구분됩니다. 근데 희한하게도 이 세상 모든 종교, 제가 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를 다 공부해봤다 그럴 수는 없지만 꽤 많이 봤습니다. 그 모든 종교, 하나님의 이름이 다르죠. 무슨 부처님이라든지, 하기는 부처님은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한 적이 없죠. 어쨌든 뭐 힌두교라든지 어디를 가도 구원을 얘기할 때는 항상 행위 원리입니다. 다른 종교만 행위 원리가 아니라 잘못된 기독교도 행위 원리입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다. 성경에도 없는 말을 기독교 가르침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된 상황입니다. 내가 행위를 잘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그 대가로 복을 주는 이 행위 원리로 기독교를 가르치면 기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종교는 다 똑같다. 절대 아닙니다. 기독교는 행위 원리로 구원을 말하지 않습니다. 왜 종교는 다 똑같다, 기독교나 불교나 다 똑같다 하냐 하면은 기독교를 잘못 이해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진짜 똑같은 걸로 이해하고 있어서 그런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릅니다. 다른 종교는 행위 원리를 가르치지만 참 기독교는 행위가 아니라 은혜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행위 원리를 가르치면 믿지 않는 사람도 그 교회에 와서 잘 받아들입니다. 왜? 자기도 종교가 있다면 그런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 어디에 가도 네가 착하게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봉사하면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여 그 대가로 너에게 복 준다. 이 원리를 반대할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참 기독교만 반대합니다. 왜?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질 않습니다. 너무 희한하죠. 그런데 성경이 꼭 그렇게 가르치는 것 같이 교회에서 가르칩니다. 죄라는 것을 잘 이해를 못합니다. 죄가 인간을 어떻게 만들어 놓았는가 이것을 올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죄가 인간을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 놓은 것인가? 아담이 죄 짓기 전에 구원을 얘기할 필요가 없죠. 아담이 죄 짓기 전에도 구원이 필요하냐? 아니죠. 즉 구원이라는 것은 이제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나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죄가 이제 들어와서 인간을 어떻게 만들어 놓은 것이냐를 성경이 그러면 어떻게 말하느냐, 이것을 이해해야 되는 것이죠. 뭐 수도 없지만 여러분과 제가 맨날 수도 없이 본 구절들 오늘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부터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더라. 그럼 여러분 그 구절 하나만으로도 행위 원리가 어떻게 성립이 됩니까?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더라. 의로운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더라.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행위로 구원을 받겠다? 이것이 어떻게 성립이 됩니까? 교만해서 그렇습니다. 자기 행위가 좋은 걸로 착각을 합니다. 자기 수준에서 좋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수준에서는 우리의 행위 자체가 나중에 우리가 읽을 건데 이사야에서 우리가 최고로 의롭게 여기는 것도 더러운 걸레와 같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자기가 이렇게 열심을 내서 행하면 하나님이 기쁘게 받을 수 있는 수준인 걸로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 주셨다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합니다. 자기가 정말 행한 대로 하나님이 하셨으면 지금 당장 지옥으로 보내야 될 텐데 그런데 자기가 행한 행위로 복을 받았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답니다. 자기가 너무 대단한 걸로 착각을 합니다. 내가 열심히 예배를 하면 하나님이 받을 수 있는 수준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성도님 한 분하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본 성경 구절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 한번 같이 한번 보죠. 마태복음 11장. 마태복음 11장 16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무를 불러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지금 이 세상이 어떠냐? 자기네들 죄인들이 중심이에요. 내가 열심을 내서 정성을 바쳐서 하나님께 예배하면 하나님이 당연히 기쁘게 받아야지 무슨 소리냐 이거죠. 꼭 이 세대가 이 애들 같다 이거예요. 애들이 뭐라고 지금 불평하는 거예요. 피리를 부는데 왜 너는 춤추지 않냐 이 말이에요. 내가 지금 열심히 피리 부는데 하나님은 왜 춤을 안 추느냐 이 말입니다. 내가 지금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하나님께 봉사하는데 하나님이 감히 나의 그 열심을 안 받아주냔 말이에요. 이게 요즘 세상 사람들입니다. 이따위 마음으로 교회 나옵니다. 지금 어느 정도로 자기가 죽어마땅한 죄인인지를 모르고 교회를 나옵니다. 자기는 대단한 사람인 줄 착각을 하고 교회를 나옵니다. 어느 정도로 여러분과 제가 죽어마땅한 죄인입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 선을 인간 마음대로 정해놨기 때문에 이제 자기가 선을 행하는 걸로 착각을 하는 것이죠. 선악과를 먹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였습니까? 하나님이 이제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하다는 것을 정해놓고 있는데 이제 인간이 자기 마음대로 선과 악을 정하겠다 이 말입니다. 자기 수준에서 선이면 이제 선이에요. 하나님이 뭐라 그러건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는 착각합니다. 자기 수준에서 선한 것 같이 해놓고 선한 일을 했다고 착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겠죠. 혹시나 예배 끝나고 집에 가면서 그래, 오늘 하나님이 기뻐했겠지. 내가 이렇게 나와서 예배까지 하고 가는데. 정말 그런 생각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나와줬던데, 그죠? 인간의 그 죄악은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죄를 드러내는 것을 제일 싫어합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가 저한테 참 옛날에 전도사 있을 때 충고를 해주더군요. 교회에서는 죄를 다루지 말라. 죄 얘기하지 말라. 죄 얘기를 하면은 그분 말로 하면은 3주 안에 교인이 반으로 준다. 그러시더라고요. 예, 제가 이건 녹음을 해도 돼요. 왜? 진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나 어느 정도로 죄인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이래야 기독교가 시작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참 기독교는 시작될 수가 없습니다. 다 착각입니다. 교회 다니면서 착각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부터 보게 되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리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로마서 뒤에 가면은 믿음 없이 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말씀하십니다. 즉 안 믿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 선한 행위를 해서 구원받는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그건 사탄의 거짓말입니다. 왜? 안 믿는 자는 무엇을 해도 하나님 앞에서 죄입니다. 세상에서는 선한 일로 받아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로밖에는 인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안 믿는 수준에서 내가 좀 더 열심히 착하게 살아서 구원받는다는 것. 이것은 교만한 마음입니다. 왜? 자기가 열심을 내서 봉사하는 것이 하나님이 구원 줄 만한 그런 봉사 수준이라고 착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이 알미니안주의가 인간을 하나님 위로 높이는 것인지 여러분이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알미니안 주의는, 즉 행위 구원은 항상 교만한 것입니다. 그런데 겉으로 드러나기는 그 사람들이 더 겸손한 것 같이 그렇게 삽니다. 여러분과 저는 인간들한테 겸손한 걸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들은 제가 볼 때는 성경을 근거해서 볼 때는 다 그 모양 그 꼴입니다. 잘난 척 할 필요도 없고 제가 볼 때 겸손한 척 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하게 서야 되는 것입니다. 겸손한 척 하는 게 아닙니다. 즉 나는 예수님이 아니면 지금이라도 지옥으로 던져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내가 뭘 해놓은 것을 하나도 내놓을 것이 없고 그걸 내놓으면 그대로 나를 심판하시면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내가 내 생애에서 최고로 열심을 내서 정성을 들여서 한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걸레 수준이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수준이라는 것을 완전하게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겸손이라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는 완전 타락의 교리를 믿고 있습니다. 완전 타락된 인간으로서 이제 행위로 구원받는 것은 불가능입니다. 타락하기 전이었으면 그러면 얘기가 됩니다. 그러나 이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두 가지가 해결이 돼야 된다고 항상 말씀드리죠. 죄가 용서돼야 되고 그 다음에 완전한 순종, 완전한 행위가 필요한데 이제 죄인들로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은혜로가 아니면 안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하나님께서 이루시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어떤 행위로도 구원받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즉 행위로 구원받는 것을 얘기하시려면 이제 이렇게 얘기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인간의 행위로는 심판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 읽은 우리 요한계시록 22장을 보게 되면 우선 7절을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즉 이 말씀을 지켜야 돼요. 지킨다는 말은 지금 그냥 보호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 주의를 지킨다 그러면 주의를 그 순종을 하는 거죠. 그대로 사는 거죠. 즉 이 말씀을 지킨다 다 순종 여기서 순종은 그냥 대강하는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 수준에서 완전 순종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순종을 해야 된다. 그래야 복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이 벌써 못 받고 있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죄인으로 돼서는 이제 그런 순종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14절에 보면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 두루마기를 빠는 자,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는다. 그 밖에 모든 자는, 즉 이 말씀을 지키고 그 두루마기를 빨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자는 다 성 밖에, 성 안이 아니라 성 밖에, 즉 지옥이죠. 지옥에 있으리라. 그들이 뭐예요? 개들, 술객들, 행음자들, 살인자들, 우상숭배자들,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들. 개들이라 하면은 빌립보서 3장 2절에 원래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부르던 그런 이름이었습니다. 개들이라. 그러나 이제 사도 바울이 그걸 거꾸로 행위 구원을 가르치는 유대교 지도자들을 개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뒤로 가면은 그 사도 바울의 의는 율법을 지켜서 얻어낸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이제 우리가 좀 이따 읽을 그런 내용입니다. 술객들 여러 가지 그 다른 종교에서 그런 마술 같은 것들 하는 그러면 여러분 나는 개들은 아니고 술객들도 아니다 라고 해도 그래도 성경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마태복음 5장 28절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행음자가 저희가 되죠? 뭐 개들과 술객은 아니라 그래도 행음자인 것을 내가 부인할 수는 없죠. 그리고 요한일서 3장 15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죠. 요한일서 3장 15절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우리 일생에서 형제를 미워한 적이 있으면 여러분과 저는 살인자가 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에베소서에서도 욕심은 우상숭배니라. 그럼 여러분이 지금 행음자와 살인자와 우상숭배자 그리고 여러분과 저 중에 거짓말 안 해본 자들이 여기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먼저 여러분이 이해해야 될 것은 지금 여기에 보면은 지금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하면 먼저 여러분과 제가 이해해야 될 것은 여러분과 저는 지금 성 밖에 있어야만 하는 그런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걸 먼저 이해를 하고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 이제 그런 성 밖에 있는 자가 아닌 것을 이해해야지. 그저 무조건 나는 아니다 라고 얘기하면 안 되죠. 사실 여러분이 그런 자들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읽을 때 그거는 아예 나하고 상관이 없는 구절로 제껴놓으시면 안 됩니다. 이제 상관이 없는 것은 예수님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영원히 죽어야 됩니다. 육체적 죽음만이 아니라 영적 죽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우리 같은 죄인들이 어떻게 천국을 가는 것이냐? 제가 말하죠. 두 가지, 항상 두 가지가 필요하다. 하나는 죄가 씻어져야 되고 두 번째는 완전 순종, 즉 의가 있어야 하는데 먼저 죄가 씻어지는 것. 죄로 우리의 두루마기가 더러워졌다. 상징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죄로 말미암아 우리 두루마기가 더러워졌는데 이걸 빨아야 됩니다. 깨끗하게. 그런데 예레미야 2장에 가보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2장. 예레미야 2장 22절을 보시면 주 여호와 내가 말하노라 내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수다한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오히려 내 앞에 그저 있으리니 죄로 인해서 지금 두루마기가 더러워졌는데 뭐 세탁을 아무리 해도 우리 그 우스운 말로 한국말에 걸레는 빨아도 걸레다 그런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예요. 걸레는 빨아도 걸레예요. 안 됩니다. 아무리 비누를 써도 네 죄악이 오히려 내 앞에 그저 있으리니. 그러면 이것을 빨아야 하는데 무엇으로 빨아야 이 더러움이 지워지는 것이냐, 씻어지는 것이냐. 지금 그 내용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먼저 본 내용이죠. 요한계시록 7장에 가서 보시면 어떻게 빨아야 합니까? 요한계시록 7장 13절서부터 읽습니다.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뇨?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는데 이는 그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야만 이 더러워진 두루마기가 깨끗해진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 어떠한 것으로도 안 씻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은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흘리신 피가 내가 죽어 내가 흘려야 되는 피. 그러나 나 대신 그렇게 해주신 것을 믿어야만 그 더러움이 빨아진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우리가 죽어야 하는 죽음을 대신 죽으시는 겁니다. 육체적인만이 아니라 영적 죽음도. 그저 육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죽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께 영원히 버림받는 영적 죽음도 죽으시는 것이죠. 그렇게 죽으시어 흘리신 피로 우리의 죄가 씻어집니다. 왜 피로냐? 피가 생명을 상징합니다. 피가 흘려졌다는 것은 죽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피로 씻어진다 하는 내용은 나 대신 그렇게 죽으셨기 때문에 즉 죄값을 치루셨기 때문에 이제 죄가 용서된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9장에 가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9장 제가 여러분들 읽어드리겠는데 11절부터 읽어드립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지금 그 세상 성전에 들어가서 자기를 제물로 드리신 게 아니죠.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항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구약에서는 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었죠. 속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물의 피로 육체적으로 겉으로 지금 깨끗게 되어 들어가는데 14절 하물며 그 동물의 피가 우리를 육체적으로 정결케 하고 거룩케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겠느냐 이젠 그냥 육체적인 게 아니라 우리의 양심까지도 깨끗게 되는 것이죠. 22절에 보시면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10장 1절에 가보시면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여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구약에서는 예표 수준이나 이거예요. 참 형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동물을 죽여서 동물의 피를 뿌리는 것 이것은 참으로 용서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그 동물을 보고 앞으로 올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와서 이제 이렇게 죽을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구약에서도 그 동물의 죽임을 받아들이면 거기에 용서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구약에서 드리는 것은 완전한 제사가 아니라서 매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왜? 완전하지가 못합니다. 정말 구약의 제사가 완전한 것이었으면 그들이 한 번만 드리고 이제 더 드릴 필요가 없었을 텐데 계속 드리는 이유는 완전한 제사가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오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자기 자신을 완전한 제사로 드리기 때문에 이제 그분 이후로는 더 이상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 구약에서는 제사지만 신약에 와서 우리 예배지 제사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예배입니다. 왜? 제사는 끝났어요. 더 이상 드려지지 않습니다. 왜? 완전한 제사기 때문에. 그 완전한 뜻이 그런 거거든요. 완전하니까 한 번으로 끝난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10절, 10장 10절,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12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고 말합니다. 단 한 번의 영원한 제사입니다. 그리고 거기 지금 14절에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지금 이 히브리서를 쓴 분이 지금 강조하는 것, 단번에, 한 번에, 한 제사. 왜? 완전하고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항상 이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데 왜? 완전한 제사가 벌써 드려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다시 제사 드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께 우리와 교제 갖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해서 우리 죄가 씻어집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흘리신 피로.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완전히 순종해야 됩니다. 의로워야 되는데 이사야서 46장 이사야서 46장 6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아니 46장이 아니라 64장 거꾸로 봤습니다. 이사야서 64장 6절에 보면은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쇠폐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우리의 의로움이 더러운 옷 같다. 그러면 이제 죄인들은 자신의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제 더 이상 우리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는 완전 순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하나님이 못 박습니다. 행위 구원은 성경이 허락을 안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갈라디아서 2장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아는 고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뭐 더 어떻게 더 자세하게 간단하게 정확하게 쓰시기를 바라십니까? 율법의 행위로는 즉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으로는 의롭다 칭함을 받을 자가 하나도 없다. 왜? 다 죄에 빠져서 그들이 의롭게 생각하는 그 의로움도 다 더러운 옷과 같다. 이 말입니다. 이런데 행위 구원을 얘기하면 어떡합니까? 3장 2절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음으로 율법에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답은 듣고 믿음이죠. 그래서 이제 행위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자는 망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즉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자는 지금 모든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하게 다 지켜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11절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니라. 행위로 구원 못 받는 것이 분명하니 이제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더 무서운 얘기가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죠. 갈라디아서 5장 2절부터 봅니다. 보라, 나 바울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거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왜 할례를 하는 것은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것인데 그러면 너는 할례만이 아니라 율법 전체를 지켜야 된다. 4절 율법 안에서 이 말은 행위로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더 어떻게 확실하게 쓰겠습니까?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그런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끊겨진 자여 이제 영원히 망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의를 얻는 것이냐? 그러면 어떻게 우리 같은 죄인이 의를 얻는 것이냐? 이것이 퀘션이죠. 그 대답이 로마서 5장 19절에 로마서 5장 19절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한 사람의 순종으로 즉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대신 완전하게 순종하신 그 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의롭게 된다고 가르칩니다. 빌립보서 3장 9절에 사도 바울이 그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즉 사도 바울이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즉 행위로 자기가 의를 이룬 게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하나님이 주신 의 즉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완전한 의로운 삶을 살아서 즉 그 율법을 오직 예수님께서만 완전하게 순종하셔서 얻으신 그 의를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통하여 전가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믿는 자에게는 예수님의 의가 주어져서 그 예수님의 의가 우리의 의로 간주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완전 순종하셨는데 여러분 대신 여러분을 위하여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아주 기쁜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예수님이 우리의 의로움이 되셨다. 맞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은혜입니다. 은혜라는 단어는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아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복 내리시는 겁니다. 아까 행위 원리는 내가 착한 행위를 해서 하나님이 복 주셨다는 건데 그건 거짓말이고 지금 은혜라는 단어는 내가 지금 지옥에 가 마땅한 그런 짓만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복 주신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한 일은 그 고 한 일 고 수준 그대로 심판하시면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수준입니다. 자기 행위가 괜찮다고 생각하는 이것이 교만입니다. 성경은 그런 자들을 물리치십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런 자들입니다. 자기 행위가 대단한 걸로 착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은혜요 믿음이라 이 말입니다. 시간이 많이 가네요. 아직도 읽어야 될 구절이 많은데 한 군데만 읽죠. 우리 많이 읽은 구절인데 로마서 3장하고 4장 거기만 읽고 어떻게 결론을 내리도록 해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7절 즉 이렇게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므로 3장 27절 로마서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자랑할 게 없죠.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이냐? 행위로냐? 아니면 오직 믿음의 법이 법으로니냐?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4장에 가셔서 그 30절만 읽고 4장으로 가죠.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4장 2절부터 보면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즉 행위를 하는 자에게는 그 싹슬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여러분이 행위로 구원받는 거라 그러면 은혜가 아니라 당연히 받아야 될 걸 받는 것입니다. 내가 대가 그 구원을 받을 만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은혜가 아니라 이제 빚입니다. 하나님이 구원 안 하면 안 되게 된 것이죠. 왜? 여러분이 구원 받을 만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구원 받을 만한 행위를 했는데도 구원 안 하시면 그럼 하나님이 굉장히 나쁘죠. 즉 일하는 자는 은혜를 얘기할 수가 없어요. 행위를 말하는 자는. 왜? 빚이에요. 하나님이 꼭 구원하셔야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일해서 10시간을 일하면 그 주인은 돈을 내야 되는 거예요. 돈을 줘야지. 10시간 일했는데도 돈을 안 주면. 지금 빚이 된 거예요. 빚. 구원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일한 것이 없이 5절에 일을 아니할지라도 행위가 없더라도 경건치 아니하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즉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이게 구원이 어떻게 돼 있어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정확하게 쓰여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 요한복음 나중에 더 시간이 되면 언제 한번 같이 읽죠. 예,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며 다 이루었다. 글자 그대로입니다. 다 이루셨습니다. 여러분이 보태야 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행위를 보태야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행위를 보태려고 하면 망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래 네가 행위를 내놓느냐? 그럼 그 행위대로 한번 심판하자. 그럼 다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쁜 소식이에요. 이것이 이상하게도 거꾸로 안 믿는 자들에게는 기분 나쁜 소식이 됩니다. 참 희한하죠? 교만한 인간들에게, 안 믿는 인간들에게는 오히려 기분 나쁜 소리예요. 뭐야 그럼 나는? 나는 지금 내가 열심을 내서 그렇게 열심히 한 걸로 대가로 상을 받는, 즉 내가 높아지는 걸 원하고 있는데 나는 죽을 죄밖에 안 졌다. 나는 한 것이 없다.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 하나님이 다 하셨다. 아, 이게 기분이 굉장히 나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복음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가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야 안 믿는 자들이 교회도 나오고 그 말씀을 좋아합니다.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왜 여러분과 저는 솔직히 압니다. 나의 행위로 구원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됩니다. 죽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신 다 해주시고 이루셨다는 진짜 기쁜 소식 아닙니까? 이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시간이 없는데 거기에 성령님과 신부가 오라 부릅니다. 값없이 오라. 이것이 교회의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셨기에, 예수님이 다 하셨기에 우리는 이제 죄인들로 하여금 오라. 값없이 오라. 왜? 예수님이 모든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와서 믿으라는 겁니다. 예, 여러분, 행위로 자꾸 하나님 앞에 나오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조금 지난주는 좀 잘 살았기 때문에 더 떳떳하게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오늘 헌금을 좀 더 많이 가져왔기에 좀 떳떳하게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어떠한 행위도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다 죽어야 되는 행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담대하게 나올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더 담대하게 나오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최고로 담대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절대 여러분을 거절 안 하십니다. 물리치지 않으십니다. 좀 못 살았습니까? 죄 많이 졌습니까? 괜찮습니다. 아니, 죄 짓는 게 괜찮다 그러면 좀 이상한 뉘앙스가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계시는 거에는 괜찮습니다. 그 죄가 예수님께 옮겨져서 그 죄가 벌써 심판을 받았고 또 그 죄의 진지 우리는 올바르게 순종 못한 것도 예수님이 대신 완전하게 순종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담대하게 기쁘게 하나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십니다. 의롭다 칭하고 의로운 자들로 받고 계십니다. 그러나 의로운 자로 나오는 우리는 항상 겸손하게 우리 죄를 회개하는 사람들입니다. 기쁘게 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놀라운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구원을 받은 저희들, 천국 시민이 된 저희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저희들, 더욱 열심을 내어 이 기쁜 소식, 예수님의 복음을 더욱 증거하며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